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desire, 하나님의 소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그렇게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그게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 소원을 예수님은 아시는데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 예수님은 크게 반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왔었던 사람들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반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금방 그만둘 그러한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각 사람에게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잘 살피도록 하신 것이죠. 자, 구원은 너무도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 것을 주님이 잘 알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 전생에 변화가 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협력해서 해야 하는 필요한 결심과 행실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같이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던 주와 동행하고 있었던 주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죠. 이미 예수와 함께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쉽게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따라 사는 삶의 중대함을 그들조차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십자가 길을 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와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두려움에 닥치자 주를 외면하고 관계를 부인하고 다 흩어져 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와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들이 기대하던 것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생기니 그들의 신앙은 버티지 못하고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잘 괜찮을 때는 제자들은 서로 간에 다투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누가 더좀 영향력 있는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기까지 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두려움 중에 그들은 신앙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마음은 침체된 상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주신 것이 지금 우리들이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이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당혹스러움과 실패가 있었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잘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첫 구절이 시작되는 게 이렇게 시작이 되죠. 같이 한번 스크린에 올려놓은 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 뒤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 있던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 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던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침체가 됐는데요. 부활까지도 목격을 했어요. 부활까지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침체했습니다. 자, 부활이면 다 아닌가? 부활의 주님을 봤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변했다. 우린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사이가 있었는데 바로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고 있지만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일도 있지만 우리는 수시로 가라앉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21장에서 행하시는 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지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3절에 보면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요.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고 나가서 배를 탑니다. 아니 뭐 고기 잡는 게 나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고기 잡으러 간다는데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죠? 예수님 없던 일상생활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삶의 주인, 일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상실해가는 중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 앞에 지금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성도님에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성도님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번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 말씀을 심령에 한번 담아보십시오.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베드로처럼 우리도 살면서 낙심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에 위축될 때가 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보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요한에게 관심을 가져도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을 하세요. 그 베드로의 모든 생각을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걸 말씀 전에 계속 반복하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보면은 15절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도 반복하시지만 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하는 말씀도 반복하세요. 이 하나하나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데 15절과 16절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점을 보세요? 아니면 같은 거를 보세요? 같은 것을 말씀하시죠? 똑같아요. 그런데 17절에서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다시금 이 질문을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불안해서, 이 불안하다는 것은 뭐 이렇게 뭐 두렵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이 깊이 침체가 되어서 슬픈 마음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나의 이 마음 상태, 내가 주를 향한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주를 실패한 일들, 그래서 복잡한 심경,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냥 친구 간의 필러로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세요.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도 나도 사랑하니? 그러니 베드로는 다시금 아니요. 그런 사랑은 아니고 그냥 필러로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이제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춰서 질문을 하세요. 그래, 네가 얘기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필레오 그 사랑으로라도 네가 정말 사랑하니라고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물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참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더욱더 보면서 그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완전히 실패했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아가페 사랑한다고 그렇게 내가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살 거라고 얘기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주님. 그걸 아시죠? 그것도 다 아시잖아요, 주님. 그러나 그렇게 실패했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그래도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게 바로 27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질문이에요.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왜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자신감이 많던 사람이에요. 관심도 많았어요, 이것저것에. 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순간, 어쩌면은 그런 순간이마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겠다고 나는이라고 다짐하고 살았던 그런 경우였어요. 그 이름처럼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처럼 반석처럼 내가 예수를 버텨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여러 번 다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치명적인 순간 그는 아주 철저하게 실패한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일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렇게 질문 안 하세요. 잘 보시면 뭐라고 질문하세요? 질문할 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되기 전에 예전에 너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적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의지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내가 나를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삶에서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시몬아 시몬아 질문하시고 그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케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네 힘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해. 베드로야, 너는 너의 힘으로 네가 회복하지 못해. 베드로야, 너는 너의 의지로 나를 따르지 못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스스로 계속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주를 치명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속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실패한 일로 깊이 낙심하고 고기 잡으러 갈게라고 그렇게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야 시몬아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은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고 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스크린에 보듯이 너는 나를 따라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너는 네 자신을 날라 이렇게 끝나셨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께서는 생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만 아니라 같은 답도 세 번 반복하세요. 그것은 회복을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뭡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양을 먹이시듯 베드로도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양이 예수님이 양을 어떻게 먹이셨죠? 영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을 먹여 성장케 하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에게도 예수 제자를 삼아가는 일을 다시 명하시는 거예요. 침체에 있고 의기소침에 있고 다시 고기 잡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그래 이젠 됐다. 네가 부끄럽지. 네가 약하지. 그래. 거기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다시금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나는 예전에 네가 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니?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너는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내 양을 먹여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문제가 아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만 하면 나는 점점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주님께서 먹이시는 일을 또한 같이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신히 자신의 신앙을 추스리기도 힘겹고 주를 뵙기도 부끄러웠던 베드로인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시 고쳐가시잖아요. 주님은 의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너는 너의 시몬이었을 때 너의 힘, 너의 확신, 너의 자원으로 나를 따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줬을 때는 이제는 너는 나의 권세, 나의 지혜, 나의 힘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일을 진행하라. 거기에 회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부서진 인생이죠. 다 부서졌어요. 베드로는 부서진 인생을 새로 고치시고 이전보다 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이 주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라야 해요. 성장해야 해요. 그렇게 베드로를 고치신 주님이 그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꼭 회복되어야 하는, 그래서 회복을 위해 할 일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양식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성장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가 없는데,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그건 베드로의 마음일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일이요, 우리의 영광된 미래가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는 거기에 진정한 회복과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그 문제의 딜레마는 뭐냐면 다시금 나에게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영적 양식을 사람들이 공급하고 성장케 해?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다 나에게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시작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너의 초점이 다시금 세상으로, 네 자신에게로, 예전의 일로 돌아가 있지 않니?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따르고 내가 하는 일을 너도 같이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달려 있지만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짓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세우실 때 우리는 그 주의 음성과 주의 손길에 협력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에서건 낙심하고 침체되고 힘겨운 유혹과 같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도 아세요. 그때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듯 우리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주의 양들을 먹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 그래서 주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주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주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를 따르고 또한 양을 먹일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행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주의 그런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원하는 훈련에 임하는 거예요. 물론 주부해 보셨으니까 아, 이게 경건한 삶 뭐 이게 한다는데 이게 성경 공부하라는 건가? 그것도 물론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의미예요. 이 경건한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생애를 두고 우리가 애써야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그랬어요. 펄스하는 거예요. 디스플린 하는 거예요. 홀리니스를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원해서 훈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을 위한 훈련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순결함 그리고 진실됨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양을 먹이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를 따르는 이 경건의 훈련이 없이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서 시작됐다가 나에게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에서 성장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주님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장은요, 우리 각자의 성장은 주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주를 따라서 하니 또한 나의 삶이 다른 이들의 영적인 먹이를 공급하는 채널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장은요, 아시는 것처럼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반복된 훈련 중에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관해 말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각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엄청난 액션 동사들이죠. 달려가라 그래요. 다름질. 예, 엄청난 그런 모션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Do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름질을 우리가 달려가는 일, 다름질 하는데 생각으로만 달릴 수 없습니다. 몸이 뛰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삶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앞에는 히브리서 몇 장이 있죠? 너무 어려워서 답들을 못하시네. 히브리서 11장이 있죠. 11장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 나름대로 그냥 산 것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이고 난 또 아니고 그렇게 끝맺음을 할 수가 없도록 히브리서 12장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증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도 또한 그들이 달렸던 다름질을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신앙이 잘하는 일을 장애물 경주에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 얽매여 있는 여러 종류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류의 무거운 짐, 습관, 그리고 마음 상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쉽사리, 다른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나는 내가 쉽사리 얽매이는 그런 죄스러운 것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각자는 아주 약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아, 나는 끔찍 안 해. 근데 명예 욕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도 많고요. 명예가 뭐 밥 먹이죠? 돈이면 다야. 그래서 돈 가지고 흔들면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각자 우리가 쉽게 얽매이게 되는 그런 연약한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경주를 우리가 하는 게 인생이에요. 평탄대로 다 안전대로 그렇지 않아요. 장애물 경주할 때 선수들 보시면 어때요? 갑자기 몸을 뒤틀고 뛰고 막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다리를 스트레치하고 그래야 넘잖아요. 가만히 편안한 보폭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경주, 우리의 신앙 성장을 낙심케 만드는 죄와 유혹의 구덩이들이 우리 각자는 다 다른 종류가 우리 앞에 있기 마련이에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처에 있는 장애물을 심원처럼 내가 넘으려고 하면 다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르면 도처에 있는 장애물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장이 있어요. 그런 성장을 경험할 때요, 우리는 주가 준비해 주신 궁정에 입성합니다. 이 궁정 우리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기 전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다름질을 잘 달려가고 주를 따라갈 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한 영혜, 양식을 공급해주는 채널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에 수렁에 빠졌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공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궁정에 입성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형들이 수렁에 던져 구덩이에 던져 버렸었죠. 또 시위대장 집에서도 감옥에 던져졌었죠. 그러나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 궁정에 들어가 군무총리가 되고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들, 자기 형제들이죠,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해냈어요. 그의 인생에 앞에 있었던 장애물 경주에서 자기가 혼자 잘 달리니까 그에게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바라요.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자꾸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앉아있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장하는 길에 있는 장애물, 또 스스로 지닌 과거에 익숙했던 무거운 짐들을 벗고 극복하는 일, 그것은 반드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장애물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것은 주의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주를 주로 인정하면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신앙 경주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어차피 다 같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의 깊은 정도와 그와 같은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한 사람과 아, 그냥 이 정도면 상관 안 해. 천국 가면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너무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 불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러나 또한 천국의 경험은, 천국의 깊은 그런 기쁨과 만족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에 보면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읽었는데 8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어디에 유익하냐면 이 세상에 유익하고 또한 장차 올 세상에 그 유익, 생명을 약속해 준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데 경건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쵸? 구원 받으면 가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경험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천국에서도 부끄럽게 구원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는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불만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 다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도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차원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를 따라 사는 삶에 진지해지십시오. 주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나에게서 시작하지 말고 주에게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회복을 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어두워요. 너무도 어둡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 기도에서도 그런 그 기도를 우리 목자님 했는데 그래요. 너무도 죄를 쉽게 짓는 그런 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신실함을 상실하는 일들도 자꾸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들려오고요. 목격하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복해야 합니까? 아니면 극복해야 할까요?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냥 항복해라 하실까요? 아니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극복하라고 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럼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주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한 삶의 훈련에 신실해지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